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중략을 하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고기 덩어리인 육신, 고기를 의미하는 사르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진 게 아니고 건강한 총체로서의 신체,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몸,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왜곡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부차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기뻐하시는 드림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데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에서 산 것이 되고 죄에서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모든 것의 주인인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 여김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대가에 따라서 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는 고린도 교우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치는 오늘 본문의 권면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신하는 같은 구절을 뽑는다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의 말씀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권면에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권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권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다음에 그 모든 논리로 행해 가야 할 실제적인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역시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과연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살필 필요가 있죠? 본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11장 35절 36절에 12장 1절은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현재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비롯해서 매끼 먹는 밥,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 속에 오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채무, 죄의 빚이죠. 이 채무까지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영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당성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소하는 대상도 분명히 우리에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형제들아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관련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원이 된 성도들에게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드림의 문제조차도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강제적인 것이 아닌 각자의 선택에 맡기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보다도 충분히 억지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보를 드리는 논리에 대한 말을 가르치면서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주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주님이심에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시거나 또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의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비슷한 표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 그런 내가 권한다. 이렇게 당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호소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동정이나 연민이나 긍휼 그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쉽게 이해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연민과 함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자에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호소력 있는 부탁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서 호소하는 것이 더 우리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비도 단순한 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면 그 자비의 응답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에 인색하지 않는 기꺼이 여러분의 몸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부탁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이죠. 뭘 하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너의 몸을 드려라.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고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 당부를 상당히 넓은 의미로 또는 추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당부는 우리 삶의 모든 주체로서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드리다 하는 말의 의미가 파리스테미, 그런 히라본데 옆에다가 놓다 또는 맡기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표현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선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 제목을 보시겠지만 영어로는 present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번역된 의미처럼 이런 드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present로 주셨다면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응답으로 당연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헌신이며 드림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로 제외해놓고 이것은 저런 이유로 안 되고 라고 하는 자세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드리지 못할 정도의 몸은 적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제물을 짐승으로 드림에 있어서도 구별했었어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저런 것은 못 드린다. 이런 제안을 두셨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 속에서는 그런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당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리면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역시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지 우리의 음성이든지 우리의 힘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 않는다면 즉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감춰두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두면 그것이 남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숨겨놨던 한 달란트까지도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원리는 항상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의 어떤 일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신이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좀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잉태됨을 거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요셉은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지 않았다고 해서 때가 차서 이 땅에 태어날 예수도를 통한 구원의 일은 중단되지 않겠지만 요셉이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거죠.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재료를 준비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천지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충해라, 내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대신 다른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신앙적 병폐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드리지 않고 물질이나 다른 무엇을 대신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신의 몸은 관광이나 다른 것에 쓰면서 그 대신에 물질을 드리려 한다든가 하는 예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당부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을 중심에 두고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희생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희생의 가치로 다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더불어 드리는 영적인 예배에서 각자의 몸과 함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회복이 드려진 우리 삶 속에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당부는 이러한 공적인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전체 삶의 영역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새롭게 회복된 자신을 하나님과 세상에 전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산 제물,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공적 예배만 참여하고 우리의 삶과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삶이 단절된 예배, 삶이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그러므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것을 가리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삶의 보다 근본적인 원리와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지 아니면 육신적인지를 구분하는 데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그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몸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감동과 확신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나타내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절입니다. 이 세상의 판단이나 방법으로는 우리의 몸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말이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육신적인 판단이나 계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여기에 붙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대는 어떤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 사도 역시 경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경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도록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 세대는 항상 타산적이고 이권적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자신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방법대로였다면 예수도는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 세대와 다른 사랑과 희생과 긍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으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닌 중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사람을 바로 다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역시 세상의 이치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매주 첫날에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자신의 세상에서의 부족된 삶을 주님의 희생에 비추어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된 마음과 믿음으로 세상과 다시 만나는 예배로 변화를 받아서 시작하는 지속적인 삶이 우리를 매주 새롭게 탄생시키는 이 예배인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주님의 희생을 매주 당면하는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늘 뵙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부족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새로운 나 자신으로 받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중요함을 바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상이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뜻이 우선되는 한 절대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은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은 죽어버린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 죽었습니까? 이러한 이치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 나는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의지, 내 뜻, 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언제나 죄성 때문에 선하고 기쁘며 온전한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거듭난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욕망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기준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심지어는 말 한마디까지도 모두에게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온전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한다면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한마디도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상대를 상처를 입히고 실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는 한마디 말. 우리의 생활의 가장 기본이 쉬운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함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한다면 이런 영적인 판단이 바로 되어야만 가능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오늘도 함께 예배해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들로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영적인 삶이며 예배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치는 이 세대적인 내 육신적인 판단과 가치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항상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자신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3절 14절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